오늘 말씀은 2009년도 여선교회 헌신예배 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냄새와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향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향기나 특별한 종류의 향기를 상상해 보시고 그 향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봄에 피는 아카시아와 라일락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 향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고 또 라일락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아카시아나 라일락 향을 자연스럽게 맡아봤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향기를 내가 맡고 싶을 때 항상 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꽃이나 라일락 꽃은 이 상품화되어서 꽃꽂이가 된다거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단에 꽃꽂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라일락 꽃이 꽃꽂이 올라온 기억은 아마 제가 못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아카시아 꽃도 꽃꽂이에 된 기억은 없습니다. 이토록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꽃에도 향기가 있듯이 각 사람에게도 마음에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향기,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선한 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아름답게 올려드린 향은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한 향을 들으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선한 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은 그중 성경상의 여인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향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님이 아닌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르 왕 때의 일입니다.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위된 후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많은 여인들이 후보로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다 민족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망에 오른 수많은 여인들은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 온갖 좋은 향수와 장식품으로 자신을 최대한 화려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정해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치장하지 않고 또 애써 구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화려하게 단장한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에스더가 자신을 양육해준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진리로 잘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에스더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향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또 수근수근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쉽지 않지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워요. 또 옷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가방도 명품이에요. 요즘은 신발도 명품을 많이 신습니다. 명품인데 아름답죠? 외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항상 상대방을 찌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비록 화려한 명품으로 꾸미진 않았고 외모는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항상 섬김과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누구를 더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곁에 두고 싶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화평을 깨뜨리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받기가 쉽지 않지요. 이 반면에 악을 버리고 성결되어서 마음에서 선한 향이 나는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인이 아니라 해도 얼굴빛 자체가 환하고 표정이 은혜로우며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과 생명을 줄 수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거나 일을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그 마음씀과 언행을 볼 때 참 행복과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았을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 마음에서 선한 향을 바라는 사람을 볼 때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가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가는 곳마다 화평이 깨어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기도 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바로 마음의 악을 버리지 못하는 만큼 무심결에 내는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람들과의 사이에 걸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두루 살피고 또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이룰 때도 덕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서로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령 자신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선한 향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므로 아름다운 성급을 많이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을 내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면 행복해지듯이 이 마음 중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선한 향이 진동해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곧 마음 중심에서부터 상대를 섬기는 사람은 이 자신의 입장에서 섬겨야 할 사람 또 윗사람 또는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섬기지요. 질서상 윗분이라면 당연히 섬기고 혹여 아랫사람이라 해도 섬기지요. 상대가 어린아이라도 또 혹은 가난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를 섬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 같은 사람을 섬기고 나이 같은 사람도 또 어린 사람을 섬겨야 하지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을 섬겨야 하지요.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무시하지 않고 섬겨야 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배운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중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중심에서 존중하여 높여주고 귀히 여기는 참됨 섬김을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잘 섬긴다면 그것은 진실한 섬김이 아니지요. 이 섬김이라는 선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든지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성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이런 섬김조차 기쁘게 여기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구어진 선한 마음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는 섬김을 뜻합니다. 사람이 배우고 익힌 교양이나 또 섬기거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라는 선 자체가 마음에서 배워나와 진실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지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성령의 주관도 정확히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섬김을 이룰 수 있지요. 너무 과하여 상대를 민망하게 하지도 않으며 부족하여 언짢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한 잔 대접한다 해도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섬깁니다. 따뜻한 물을 줘야 할지 시원한 냉수를 줘야 할지 또 투명한 유리컵에 담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넓은 대접에 담아줘야 하는지 작은 찻잔에 담아줘야 하는지 상대가 가장 편안하고 흡족해하는 섬김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요. 저도 이 근처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즐겨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카페를 가면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손님들하고 가기도 하고 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죄종님들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온도를 약간만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꽤 오랜 시간을 제가 가게 되고 오늘도 이제 그곳에 가서 커피를 했는데요. 저는 그분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커피가 나올 때 보니까 이 커피잔은 따뜻한 온도의 커피잔입니다 하고 우리 직원에게 알려주어서 저에 맞는 온도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직원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유독 그분만 저의 특성을 알아서 저에게 맞게 네, 이렇게 서빙을 해주고 서비스를 해줘요. 같은 값을 주고 마시는 커피지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죠.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것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그거에서 바로 상대가 원하는 섬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은 바로 이런 이 섬김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일 때 더욱 진하고 선한 양이 바래지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섬겼으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도 내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어떤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고통의 세계를 받았고 아무도 막달라 마리아님을 알아주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표현하죠. 천덕꾸러기라고 표현하죠.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 막달라 마리아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귀하게 대해주셨고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더 주어도 항상 또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가진 모든 것을 주었으되 상대도 내게 이 정도는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선교 일꾼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회원들이 나를 더 알아주겠지. 그래서 다음 선거 때에는 더 인정받는 일꾼으로 뽑힐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아무리 많이 심고 수고하며 애쓴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선한 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안내나 친교, 봉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 윗분이 나를 더 인정하여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로 배정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어떤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은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이루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망하실 만한 선한 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향 두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셔서 그를 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이 죄사함에 축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한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하며 예수님의 선한 행함에 이 참나마다라는 그 말에는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해방되어 강건해졌다면 본인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들은 판단과 정죄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떤 회의를 주도하든지 아니면 조회를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힘이 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상대를 긴장시키고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받고 축복받아서 간증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인지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지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딪히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내어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도 진실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이룬 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기에 부교역자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주의종이 성도의 사랑을 받고 누가 기도해 주어서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면 참으로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셨지요.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의 종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에서 증거하시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변화시키며 응답과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우리 또 최종들이 신방을 하면서 손수건 기도를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당회장님의 말씀과 또 환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료를 해주셨고 치료받은 증거들이 거의 이제 최종들이 신방할 때 가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 당회장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치료받은 행복한 소식을 이제 간증 서신으로 당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또 단에서 읽어주실 때에 성도님들의 서신에는 교구장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회장님께서는 이 교구장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큰 권능의 사역을 이루시는데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또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시죠.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양의 마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영적인 사랑에 해당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이룬다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회원 모두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선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지요. 저는 지난주 은사집회에 만민미에 거진 간증해 주신 정종렬 집사님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됐다가 치료받은 간증 보면서 그 함께 선교회 식구들이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며 응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예, 이렇게 함께 기쁨이 되지요. 그렇게 기뻐해 주면 어떠합니까? 기쁨이 수백 또 수천 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칭찬받는 사람도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집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선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즉 상대가 나보다 잘 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또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냈을 때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한 분량을 채워준 것에 진실로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또 상대가 나보다 영을 온영을 이룰 때 성결의 복음을 보장하는 열매가 나옴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이 가득가득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별방 나랑 다를 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믿음의 분량도 안 났는데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요. 예, 또 주변에서는 나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은데 더 높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낙심하였을까요? 아, 이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내가 더 앞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아, 저분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뭔 선한 양이 있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양입니까? 그런데 낙심되었다고 하면, 힘들어했다고 하면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러한 선한 양이 나올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면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지요. 왜 나는 힘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기쁨이 되지 못할까? 낙심하지 않았고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으실까? 또 서운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지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양이 나왔고 변함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선한 양을 바라였습니다. 바로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또 함께 응원하고 행복해하지요. 이처럼 마음에 지극히 선한 향을 소유한 막달라 마리아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여인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보다 더 영으로 승한 여인이 나온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버지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아야 하니 마음이 씁쓸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할 마음이시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여인의 서열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자신도 행복하고 기쁘지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동역자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상대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요. 왜 그에게는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나는 안 주시나면서 소원해야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받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도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셔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였으며 자신들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수만 해도 여자와 아이 외에도 장정만 5천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여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이렇게 자신들이 치료를 받았거나 가족들이 이웃이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은혜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고난을 당하시니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질되었지요. 바로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랑의 향이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대부분 자기들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가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주의 흘리신 피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주의 고통 등 받으심을 내가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어찌 내가 위로하며 그 아픔을 어찌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리까 하며 이와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지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셨지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는 내가 가져가리이다라는 여기에는 내가 모셔가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였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온전한 영의 열매들을 마음에 맺어갔던 것이지요. 그 결과 육으로 볼 때에는 주님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처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지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막달라 마리아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전달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게 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전했지요.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마리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교회에서도 영혼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주님과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일꾼일수록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지요.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 주님의 양떼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과 이 바르게 연결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하고 김상희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했는데요. 인도에서 사역을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인도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국도 그랬는데 인도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가정에 식사를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은 주인이나 가족들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풍성하게 다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과 가족들이 식사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넉넉하지 않을 때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나머지를 이제 저희들이 먹었거든요. 저희 집은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 인도도 그런 상황이냐. 우리 어렸을 때처럼 넉넉하지 않으니 손님을 먼저 배불리 드시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이 먹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보는 분이다. 조금 낯설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만민의 대표다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가고 싶어도 양보하시고 이렇게 뭐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는 손님들이 세울 수 있도록 양보도 좀 해주시고 이런 문화, 우리 만민의 문화입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만민을 한번 방문하고 가신 뭐 해외 인사들이나 또 교계 인사들이나 또 뭐 언론계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만민교회 오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여깁니다. 너무 오시고 싶어들 하시죠. 이제 때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또 뭐 교계에서 언론계에서 막 몰려들어올 때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실 때 얼마나 그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새겨 그 사랑을 키워가며 더 깊은 선한 양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선한 향의 말인가? 아니면 반대의 말인가? 나의 말을 통해 상대가 행복하고 힘을 얻는가? 아니면 반대로 상대가 힘을 빠지고 내가 힘을 빼는가? 예,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로 또 남성계 선교회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여 전도사님이 부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 물으셨어요.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어느 분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니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당시 우리 당회장님께서 전도사님으로 계셨을 때인데요. 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당회장님께서 교구장으로 사역하고 계셨을 때 부교구장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목자님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받게 되었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다음 해에 당회장님이 아닌 당회장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거기는 또 계속 부교장으로 계시고 근데 당회장님이 아닌 이미영 목사님이 계신 교구장님으로 계신 곳에 제가 부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을 했었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받았던 행복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목자님께 이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최고로 하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학식이 풍부하여 큰 일을 목자님 곁에서 이루시는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목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부러울 것도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다. 그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고 글을 배웠으면 얼마나 글을 배웠겠느냐. 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바로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았고 어떤 때는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도 교계 어른들이나 또 언론계 분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양질의 꼴로 먹이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전념을 하고 계시기에 필요한 곳에는 저를 보내셔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나가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지요. 우리 당회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렇게 부흥할 것이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언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당회장님의 설교, 찬양사여 우리 만면의 성도님들의 신뢰와 사랑 안에서 이 충만한 이런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또 철없게도 당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시는 설교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데 그에 비해 부교역자인 저는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때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셨지요. 저는 이 당회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당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똑같은가를 생각하며 나도 상대에게 같은 말이면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한 양은 섬김이라 했고 두 번째로 선한 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상대가 칭찬을 받거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김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 말씀드렸지요. 혹여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하지 않았는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수록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을 받으며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영원히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